이 시간 함께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때로 소위 자소서, 자기 소개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자소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출생지, 출신학교, 자기 이력, 재능, 때로는 자기 성격까지 들어갑니다. 언제 이런 자기 소개서를 쓰게 되는가? 상대에게 자신을 어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프로젝트를 따내거나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자소서를 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무슨 이유로 이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홀로 자존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을 이처럼 소개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의 흐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심각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죄는 다름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이 사건과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켰더라면 출애굽기는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이 빠졌을 거예요. 25장부터 31장까지 설계도가 계시되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은 사건이 나타나죠. 이렇게 그냥 바로 곧바로 연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건설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도대체 모세 어디 갔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충동질해서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로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때 이 결된 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결국은 이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모세의 중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다가 망하지 않게 된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사람의 기도가 미래를 형성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이 위치에서 이 중보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한 이 진노를 거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33장 16절에 모세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여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마땅히 진멸당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이 진멸당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해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은 모세의 중재 행위도 빛나지만 사실은 그 중재 행위가 빛이 날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재판관이 그냥 벌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모세의 중보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참담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랬던 이스라엘의 미래가 소망의 빛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깎아 올라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바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져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깎아 올라오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항상 이처럼 관계 회복의 의지를 보이시는데 항상 먼저 관계 회복의 의지를 보이시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미는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부르짖는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부르짖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올라오도록 하시면서 모세 외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소도 풀을 뜯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이라는 장소 자체가 물리적으로 거룩했다라기보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모세만 올라오도록 하신 것은 모세의 독특한 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모세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판을 만들어 들고 시내산에 올랐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요 때문에 신적 본질을 사람은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와 함께 서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궁일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증가하신 것입니다.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두 번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잘 알고 있죠. 언제 처음 소개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있을 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타들어가야 되죠. 타들어가지 않으면서 불만 붙는 이 신비한 현상을 모세가 목격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하였죠? 히브리어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히브리어로 말할 필요는 없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설명할 때 관계 안에서 설명이 돼요. 나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든지 어디에서 났다든지 나는 누구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소개하죠. 근데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관계 안에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모든 만물의 최초 원인자는 관계 없이 생겨나는 존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물의 제1 원인자가 다른 어떤 누구에 의해서 탄생된 존재라고 하면 그 역시 그는 그를 탄생시킨 존재에 기대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분이라 해야 되는가?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잘 나타내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붙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의 재료, 나무나 혹은 산소나 이런 것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붙는 불이 아닌 그래서 외부의 재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무한한 에너지로 타오르는 이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가 지닌 초월적 본질을 나타낸과 동시에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셔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언약,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함유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요컨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그는 모든 것의 본질을 수여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되 이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신지를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성품을 소개했습니다. 이름 다음에 성품을 소개했다는 말은 이 성품은 이름의 주소과도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이 뜻하는 바를 설명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요 기초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자비라는 이 단어, 여자의 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기 태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 부드러운 자비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임신을 하고 배가 나오면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고요, 배를 이렇게 안고 자꾸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그런 부드러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민망히 여겼다는 그 단어가 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헬라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 대해서 자비로운 분이시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었어요. 왜? 타락하기 전이니까. 결국 타락한 다음에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똑같이 타락한 사탄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면서도 사탄에게는 신문하지 않고 곧바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심판 선고가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탄과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자비를 구하죠. 문둥병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깨끗이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손을 대시고 내가 불쌍히 여긴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사탄은 어떻게 돼야죠? 때가 되기 전에 왜 오셨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저를 무정에 쳐놓으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뭘 구하죠?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저 돼지 떼한테 들어가게 달라. 그렇게 구하죠. 토마스 구디는 이를 가리켜 사탄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 자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엄중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다루심을 받는 때라도 우리는 항상 그때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신자의 자세예요. 아니 내가 죄 용서받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리고 힘든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향한 원한을 가지고 계신가? 분노를 풀지 않고 계신가? 라고 하나님께 강구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지극히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존 플라벨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도 나타나지요.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그 과정은 엄중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찡그린 얼굴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는 것은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의지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히 베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죄 많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을 향한 경향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극히 분노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사람은 참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범죄한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죄는 극히 미워하시면서도 범죄한 인생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자비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파생된 자비죠. 굿 네이버스 후원 광고 보셨죠? 바싹 말라가지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죽어가는 그 아이의 영상을 보면 내고 싶지 않은 후원금도 때로 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외부의 충동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비를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장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1절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도 없으시며 패션이 없으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부의 충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 그럼 하나님 로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외부의 충동을 받지 않다니 우리는 너무 불쌍히 여기는 그 너무 불쌍한 모습 때문에 자비를 베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큽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의지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변하고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시작되거나 좀 도와줬는데 도도한 자세를 보일 때 끊어버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영속적이며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자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비로우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갚되 다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범한 죄값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답이나 보상을 구하지 않고 값없이 선물을 주심으로써 관대하게 대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율법에 잘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자비롭다는 말이 은혜롭다는 뜻이고 그것까지 빼앗아버리면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것인데 알몸으로 자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노하기를 더디한 분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콧구멍을 길게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콧구멍을 길게 늘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보통 화가 났을 때 만화가들이 어떻게 캐릭터를 그립니까? 코에서 막 뭐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그리죠, 그죠? 그런데 길면 어떻게 되죠? 콧구멍 예를 들어서 100m다. 그러면 처음에는 뜨거운 기운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다 식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관이 길면 뜨거운 물도 지나가다가 식어버리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알기만 하고 보복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도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때려놓고 난 다음에 양심에 자책이 돼가지고 왜 내가 걔를 때렸지 스스로 막 자책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본질에 상처를 입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섭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눈썹 하나 갖다 가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달라, 바위와 산아 가려달라고 말했지만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에 관한 한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부르는 분인데 그런데 어떤 분이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성품을 잘 본받으셔야 돼요. 입으로 그냥 다 토해버리고 말로 이미 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대로 다 줘버리는 이런 식의 행실은 옛 구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를 보니 정말 화가 난다. 내가 더 이상 말하면 관계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냥 좀 이따가 이야기하자. 이런 정도로 그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행위에는 오래 참으심이 들어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곧바로 아담을 그냥 죽여버리셨더라면 여인의 후손이 올 여지도 없어요. 인류 역사는 그냥 아담 하와로 그냥 끝장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9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스라엘도 진멸하려고 했던 적이 두 번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 32장에도 나타나지만 민수기 14장에도 나타나잖아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을 또 한 번 또 쓸어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누지고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범죄한 사건이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에 나타나요. 둘이 형들이 이방 여자와 관계를 한 거예요. 말라기를 보세요. 소득의 11조를 내지 않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끝까지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여리고 성이 며칠 만에 함락됐는가? 며칠 만에 함락됐죠? 7일 만에 함락됐죠? 하루에 한 바퀴, 13바퀴 돌았죠?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는 6일이 걸렸지만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시는데 7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실 때도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 아니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과 은혜는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처럼 위선적이거나 변하지 않고 항상 진실되고 신실합니다. 제가 화성교회에서 1991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하고 2000년에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옆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제 실력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냥 이별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들었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조금 잘해주면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잘해줬다가 조금 뭐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그런 특성을 인생들이 갖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 아, 이놈 목회자로 불렀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엉망이구나. 안 되겠다. 다시 그냥 물리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를 보면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요. 우리와 지금 당황케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말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라는 용서하리라는 이 단어는 본래 watch, 주시한다는 뜻입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주목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바라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없는 걸로 하자,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관용하신다고 하니 죄를 포용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불의를 용납하거나 강구하는 분이 아니시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죄를 죄로 보시는 분이세요. 죄값은 어쨌든 형태든지 치러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한 1억 정도 물려주게 되었다. 1억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출을 받든지 해서 물어줄 거예요. 물어줘야지 부모님이 용서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야 될 그 보상금을 안 내도 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고백서에 적절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하여 용서하신다. 비록 이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에서는 결코 떨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노여하심 아래 떨어질 수 있으며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한 후에라야 비로소 자신들의 회복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누릴 수 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곧바로 내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다 아시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얼마나 큰 고통과 울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죄 용서하신다는 것, 이것하고 징계적 차원에서의 성화가 드러나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범죄하고 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파생되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7절 말씀 책임을 물으시되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물으신다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잘못은 아버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고통당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 말씀은 사람의 공동체적 성격, 인류의 하나됨, 연대성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1997년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IMF 구제금융. 사실 한국은 그때부터 어려워졌습니다. IMF 구제금융 때 여러분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부도사태에 처하게 되니까 온 국민이 어려워져서 겁내기 운동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 개인으로 취급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로 유기체로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품이 잘못되고 부모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파급 효과는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걸 가리켜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성과 집단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 하나 잘하면 된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 하나 잘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는 지금 굶어 죽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함께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온 인류가 책임지도록 하시되 실제로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은 우리들까지 죄인으로 정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하죠? 그러나 억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배웠죠?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더디움으로 내가 행하지 아니한 나는 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나는 율법 요구를 이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담이 이루신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주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소개 앞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급히 혹시 땅에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어떤 의미로 와닿기에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자기 소개를 듣고 급히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주의 사자와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33장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순간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과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 죄인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용서를 받아도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깊은 부패성을 자각하는 모세는 이런 하나님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서를 해도 또다시 범죄할 것이 뻔한 이스라엘의 속성을 생각할 때 결단코 죄를 면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모세에게 너무 아프게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간구하기를 우리는 목이 고다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또 갖고 있지만 용서받아도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영혼 안에 내 양심 안에 적용할 때에만 안식이 있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요동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공고합니다. 무슨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좋은 거 보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평안합니까? 내 영혼에 참된 평안이 없는 한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서 두 가지 사실을 뚜렷하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인류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잖아요. 포로로 사로잡히게 하고 다시 돌이켜도 그 모양이에요. 왕관 인생들은 공의로 지어도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궁의를 덧입는 길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 스가랴가 요아스의 박해를 받아 죽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해 달라는 말이 뭡니까? 말하자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이죠.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속성,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 모든 속성의 총체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예수님께 기대고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럴 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지 않겠습니다. 역대하 30장의 히스기야도 요엘서 2장의 요엘도 요나서 4장의 요나도 간구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해요. 요엘서 2장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나도 그랬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데 성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항변했죠.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그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안 건 거예요. 뭐 그런 말이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기대해야 됩니까? 뭘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대고 의지하고 찾고 구할 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외부의 환경과 형편에 좌우되고 또 한번 마음을 먹어서 끝까지 이 마음을 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마음을 때로는 접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한 용은 끝까지 택하시고 한번 부르신 자 주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참으로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에 대해서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되 이런 하나님의 참된 자비와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믿고 회개 돌이킨 일들이 꼭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돌이키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늘 회복할 수 있는 때로 저희가 하나님의 성화적 차원에서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분 안에서 위로받으며 그분 안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정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